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저녁 예배 시간 저희들의 찬송과 기도와 경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 저희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주신 다섯 권의 책 중에 마지막 책의 한 부분을, 한 장을 저희들이 읽고 또 조금 묵상하며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설명하며 또 저희들이 묵상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또 교훈을 얻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할지 조금이라도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셔서 미련하고 무지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교훈을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 저녁에도 또 예배당에 나와 앉은 모두들 또 혹은 가정에서 말씀 앞에 앉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신명기 19장 말씀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도피성에 대한 말씀, 그다음에 지게표를 옮기지 말아라 하는 말씀, 그리고 위증자에 대한 말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좀 읽어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살인 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자, 모세는 도피성의 규례에 대해 말합니다. 도피성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1장 13절에서 처음 약속하셨고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에서 명하신 규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얻은 후 그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 한 성읍씩 구별하고 그 성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닦아서 부지중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할 수 있는 성으로 삼아야 하였습니다. 4절 계속 보십시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원이 없이 혐원, 어려운 말인 혐원, 그냥 미움이 없이, 미움이라는 말인 미움, 혐원, 미움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원이 없으니, 혐원 미움이라, 미움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기를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모세는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그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죽인 자를 과거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고 부지 중에 실수로 그를 죽인 자이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예를 들기를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모세는 그는 죽이기에 합당치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가족이나 친구는 마음이 상해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죽이려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그는 부득이 그 도피성으로 피신해야 하고 그러면 죽음을 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세 구로 구분해서 그 각 구역에 한 개의 성읍을 두어서 그 도피자가 빨리 그 성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던 것입니다. 8절 계속 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내가 나의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게 9절에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라는 말씀의 뜻은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민수기 35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요단 이편이라는 민수기 때에 요단 이편은 아직 모압 평지 쪽이죠.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 있는 요단강 동쪽을 말하는 것이고 요단강 동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게 했고 그리고 요단강 서쪽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쪽의 땅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의 팔레스틴이라고 부르는 땅이지 요단강 서쪽에서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돼 거기도 새 성읍 요단강 동쪽에도 새 성읍 여섯 개의 성읍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 20장 7절 8절에 보면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제 가나안 땅의 북쪽 지역이죠. 갈릴리 호수 쪽에 납달리 지파의 땅인 거기에 갈릴리 게데스라고 하는 곳이 도피성이고 또 에브라임 산지 중부죠.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이라는 땅이 도피성이고 그리고 유다 산지 유다는 이제 남부인데 남부의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구역으로 했죠. 북쪽에는 갈릴리 게데스 또 중부에는 세겜 그리고 남부는 헤브론 기랏 아르바라고 옛날에 불렀던 지금은 헤브론이라는 그런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리고 동편 곧 요단 저편 요단강 동쪽에도 역시 세 개의 성읍을 구별했는데 거기는 남부 쪽에서부터 꼽았습니다.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루벤 지파가 맨 남쪽에 요단 동쪽 편에서는 맨 남쪽에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중에서는 길르앗 라못 그것이 중부쯤 됩니다. 길르앗 라못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매일 북부인데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 그렇게 베셀과 또 길르앗 라못과 바산 골란 이 여섯 개의 성읍이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도 요단 동쪽에도 요단 서쪽에도 이런 실수로 범죄한 사람을 많이 배려한 것이죠. 그들이 도망가다가 피신하려고 가다가 그 도피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잡혀서 그냥 화난 사람, 감정이 오른 사람이 식구들이나 친구들이 그를 잡아서 죽이면 그냥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게 세 성을 구별해 주셨다. 배려하신 것이 우리의 부족, 허물과 부족이 있고 실수가 많은 인생들인데 그 실수를 주께서 사하시고 또 품어주시는 배려라고 보이죠. 그러나 여기에 오늘 본문 9절 신명기 19장 9절에 이 셋 외에라는 이 셋은 이미 신명기를 말할 때에는 요단 동쪽의 세의 성읍은 이미 구별된 때라고 보이고 가나안 땅의 정복에 들어가면 세 성읍을 구별하면 될 터인데 앞에서 세 구역을 나누라고 한 것은 가나안 땅같이 보이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셋 외에 그러면 가나안 땅의 세 성읍 외에라는 말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다시 여섯 개의 성읍이 있다는 말이면 그러면 전체 합치면 아홉 개가 되는데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유명한 구약 주석가 카일 델리치는 아마 이 말씀은 모두 여섯 성읍 외에 세 성읍을 더하라는 뜻 같다. 그렇게 성경 본문을 읽으면 암만 묵상해봐도 그 뜻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주석을 했겠죠. 유명한 주석가인데 카일 델리츠의 주석은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참고하는 그런 표준적인 구약 주석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추가적 새 성읍을 도피성으로 구별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여섯 성읍을 표현하는 동쪽에 셋, 그 다음에 또 서쪽에도 셋이 있다 이런 뜻인지 아니면 여섯 개 외에 또 세 성읍을 말씀하긴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 적은 없는 그런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구별케 하신 목적은 무제한 피 흘림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었습니다. 10절에 다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제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형에 합당한 죄를 지었으면 사형시키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사형에 합당하지 않은데 피를 흘리면 무제한 피를 흘리는 거죠. 그러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것들 보게 그거는 악한 일인데 너희가 그렇게 법을 빙자해서 재판을 한답시고 해가지고 의인을 정죄하고 무죄한 자를 죽이고 그렇게 하다니 내가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정말 할 거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노여워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을 죄를 졌으면 죽어야 되고 그러나 죽을 죄가 아니라면은 그것은 실수니까 그것을 좀 용서하고 품고 가야 되고 구별을 하라는 것이죠. 무제한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무제한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갚으신다. 그 땅이 자꾸 무제한 피를 의인을 정죄하고 착한 사람인데도 정죄를 하고 여론을 가지고 정죄 요새는 잘하죠. 사람들이 다 여론 조성을 해가지고 누구 죽이자 그러면은 가서 그냥 다 댓글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하고 그런 짓들을 잘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시고 하늘에서 보시고 웃으시는 거죠. 이것들 보게 너희가 요새 아주 인터넷 가지고 장난을 잘 치는구나. 좀 해봐라. 내가 하늘에서 다 지금 보고 계산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러실 거죠. 하나님께서 높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높습니까? 사람이 그런 거 한다고 무슨 뭐 금방은 이기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면은 끝장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무섭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세워야지. 법관들도 공의롭게 재판할 줄 알아야 되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공의롭게 모든 것을 할 줄 알아야 되지. 법과 정의가 세워져야 되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모든 사법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수종자들인데 하나님은 재판관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를 세우는 것이 경찰력과 검찰력과 사법부의 판사들과 법관들이 하는 일인데 그것이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의 파의 유익을 위해서 얄팍한에 가까운 그런 유익만을 바라보면 그것은 국가의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결국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 또 평소에 상대를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실수로 남을 죽인 자는 죽이기에 합당치 않은 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되고 보호되어야 했습니다. 고의적인 악을 행한 사람들은 용서를 할 것이 없죠. 그건 고의적인 악이니까 얼마나 교묘하게 아주 교묘한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악을 드러내기도 참 어렵지만 아주 잘 열심히 경찰이 열심히 조사하고 검찰이 철저하게 아주 과학수사를 하지 않으면 잡아내기 어려운 것도 많죠. 요새는 금융의 범죄 같은 거는 너무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해서 보통 사람은 추적하기도 어렵다고 하죠. 전문가들이 해야 겨우 잡힐까 말까 하는 그런 일들이니까 그런 고도의 악을 행한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되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실수로 범죄한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 도피성이 바로 실수로 범죄한 자들을 그들이 죽지 않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성이었습니다. 11절 보십시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보십시오. 아까는 실수로 한 것은 죽이면 안 된다. 죽이면 그는 의인을 죽이는 일이 되니까 그건 실수지. 그건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참살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나 고의적인 살인자는 그것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을 이렇게 엄격히 다루었습니다. 성경의 법은 지금부터 몇천 년 전입니까? 주전 1500년경이니까 3500년 전의 법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발전했다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35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지금의 법은 훨씬 해이해져서 사람을 죽여도 사형을 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형을 폐지해야 된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만 억울하네요. 사람이 죄인의 인권을 얘기하지만 죽은 사람의 인권은 어떻고요? 죽은 사람은 억울한데 죽인 사람은 사형시키면 안 된다고 떠들어대면 그것이 공의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공의 아니라 그럽니다. 우리는 성경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공의의 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형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공의입니다. 그래서 유엔이 결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다 거기에는 다수결 투표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공의는 공의입니다. 그럼 다수결 투표에서 사람들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그러면 죄 아닙니까? 간통죄는 죄 아니라고 우리가 폐지했다고 떠들어대면 형사적인 죄가 안 되는 것입니까?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법을 하는 사람들은 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다 죄입니다. 동성애도 죄고 간통도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입니다. 고의적인 살인은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형으로 다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고의적으로 그를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그런 사람에 대해 긍휼히 생각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고의적 살인자를 죽임으로 악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제한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고의적 살인자는 마땅히 사형을 시켜야, 그래야 그 사회가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가 고의적 살인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처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을 넘어가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는 거죠. 예, 넘어가죠. 본절은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이웃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앞에는 우리가 생명에 대한 문제고 이건 재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적인 사회 제도가 무엇일까 때때로 궁금한데, 성경적 사회 제도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기본적이라는 말을,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말은 그럴듯하지요. 실제로 사회주의 그런 공산주의하는 데가 없지만은 다 독재를 했지. 예, 구소련의 스탈린이 독재자요. 많은 자기네가 함께 혁명을 일으켰던 볼셰비키, 멘쉐비키 사람들 같이 혁명할 때는 힘합쳐서 하자 해놓고 이겨놓고는 그 다음에 멘쉐비키를 다 자기네가 숙청시키는 그 수법이 전형적인 공산주의 수법입니다. 같이 협력해서 일단은 힘을 내서 기존 세력을 정복시키고 그 다음에는 자기네들을 안에서 거리낌이 되는 온건파를 숙청해버림으로써 독재를 하는 것이 스탈린의 수법이었고 김일성의 수법이고 김정일의 수법이고 그런 독재자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독재를 했지 공산주의가 이념적으로 모든 경제적 평등을 위한다고 하고 한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제도를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럴듯한 이념일 뿐이지 그 이념을 실천하는 것이 없습니다. 3대 세습 독재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정말 공산주의 이념이 좋다면 풀어버리십시오. 그 이념이 그렇게 좋은데 왜 겁이 나서 독재를 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대표자를 뽑도록 공평하게 투표도 하고 이념을 살리십시오. 그러나 이념을 빙자해서 독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그것이 바로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의 폐해가 있지만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장점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자유시장경제, 그걸 자유기업제도라고 말하죠. 지금 북한이 공산주의 하지만은 장마당 시장을 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자유롭게 벌어먹고 살아라.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벌고 물건도 만들고 갖다 팔고 장사도 하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돈 벌면 돈 번 것은 자기 거다. 국가 거가 아니고 그것이 자본주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물론 자본주의의 폐해가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우리가 좀 수정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은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배려할 수 있도록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그것을 우리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것은 정도껏하지 너무 강압적으로 할 일은 아니다. 그러면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하니까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폐해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성경적입니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8계명에 기본적으로 담겨있는 정신입니다. 8계명이 뭡니까? 예,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니께 내 거고 내께 내 거고 우리가 다 공통적인 국가 거고 그러니 다 얼렁뚱땅 그저 많이 먹는 사람이 최고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무법천지가 되지. 그런 힘센 놈들이 다 차지하게 될 테인데 놈들이라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그래서 도둑질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에게 물질적 손실을 끼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에게서 제가 그런 말 자주 하지만 돈을 빌렸으면 꼭 갚으십시오. 갚아야 됩니다. 돈이 생기면 자기를 위해 쓰기 전에 빌린 돈을 먼저 갚으려 해야 합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고 교회 안에도 간혹 있어서 제가 놀라고 경험을 하면서 그거는 아닌데 정신이 꼭 빌리는 때는 빌려주세요 빌려가고는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그 일은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 그 이상한 사람이죠. 사람이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빌리는 거는 꼭 기억을 하고 그걸 갚아야 제정신인 사람이죠. 다른 거는 잘 기억하면서 빌린 거는 까맣게 잊어버리듯이 아는 둥 모르는 둥은 그냥 지나가고 흐지부지 넘어가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데 또 빌려줄 때는 빌려놓고 돈 생기니까 그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일에 더 흥청망청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지만 그렇게 보였어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흥청망청 쓰는 어이구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돈이 생겼으면 먼저 갚을 것부터 갚고 그렇게 하는 게 사람의 도리지 그렇게 하면 되겠나. 교인들 간에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는 좋지만은 그래서 경험적으로는 교인들 간에는 동거래 안 하는 게 좋다. 목사들이 많은 경험에서 그랬죠. 개를 하다가 개가 망가진다 그럽니까? 그래가지고 교회가 아주 서로 다툼이 되고 갈등이 생기는 일들도 덜어 있었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는 순수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개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런 말들 옛날 목사님들이 들어 하셨고 또 예, 그런 돈을 빌려주고 빌리고 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라. 덕이 안 된다. 하고 나서 덕이 안 되니까 그냥 정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주라 도와주고 진짜 정말 친해서 빌려준다면 잃어버릴 떼어버릴 걸 생각을 하고 각오를 하고 그런 여유가 있으면 돌려주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생활비가 빠듯하면 괜히 나중에 시험되고 그렇게 되니 그러지 말고 그저 각자 알아서 자기가 늘 절약해서 잘 살아야지. 세상이 다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인데 각자 알아서 다 스스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지. 다 어려운 사람들은 어렵잖아요. 어렵게 다 살지. 우리 교인들도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나가서 그냥 참 힘으로 수고를 하면서 돈을 벌고 사는 교인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어렵게 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돈을 떼어먹는 그런 사람들을 하고는 성도로서의 교제가 끊어지고 말겠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들 경험적으로 들어하죠. 우리 교회에 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별로 없지만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었어요. 하도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서 다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도 유창하게 하는 집사님이고 그런 분인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돈을 다 빌려가지고 그것도 많이 빌려가지고 어느 날 그것도 딱 그 날짜가 그날 갚는다는 날짜에 어디로 날아가 버렸다 그러네. 나중에 들으니까 외국으로 갔는지 어디로 가버렸다. 세상에 아이고. 그래서 아니, 교회에 서로 다 믿고 서로를 위한다고 하면서 또 그렇게 빌릴 때는 가서 또 그 집에 가서 일도 해주고 아주 친근하게 해서 마음을 또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계산적인 것 같이 보여서 아이고, 참 별별 사람이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는 모양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인생을 살아오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그런저런 경험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좋지만은 돈 거래하는 것은 덕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이 경험하니까 하지 말아라. 장사도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 그렇게 하는 일도 하지 말고 돈 거래하는 일 빌리려고도 하지 말고 빌려주려고 하는 것도 하지 말고 그게 좋다.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말을 하죠. 15절 마저 보십시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간혹 나오죠. 사실을 조사하여 그런 말입니다. 사실이라는 한자 말은 사실을 조사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모함이 더 많이 같은 말입니다. 무함 혹은 모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바른 발로니라. 본문은 위증자를 징벌할 것에 대해 말합니다. 세 번째 주제이죠. 위증자를 징벌하라. 죄인을 정죄할 때는 한 사람의 증인으로만 하지 말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해야 하였습니다. 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서 위증자로 판명되는 자가 있으면 그는 그가 행하려 한 그대로 징벌을 받아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자를 긍휼히 보지 말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남을 죽이려고 위증을 했으면 그 위증한 대로 그 사람을 죽이라는 말이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보복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은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사회적인 질서를 위하여 사회적인 의의 그런 수립을 위해서 주신 법이죠.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 실수로 남을 죽인 자를 위해 도피성을 구별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구약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흠과 부족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치명적 죄악이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부지 중 실수로 남을 죽인 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인인 우리는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거나 살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의적 살인자와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책망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구약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마치 신약 성경을 읽는 것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요한일서 3장 14절 이하에 교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곧 사망 안에 거하는 자와 같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구원 얻은 백성이라면 형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 구원을 증명해야 한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가 바로 도피성에서 보이듯이 또 하나님의 참된 뜻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의 하나님의 뜻의 실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또 실천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웃의 땅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교훈했는데 땅의 경계표를 이동하는 것은 일종의 도적질입니다. 십계명의 제8계명에 명령하신 금하신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것이고 남의 것은 노타칩니다. 건드리지 않고 내 것이 아닌 것은 건드리면 안 되고 도리어 빈궁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과거에 혹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도리어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교훈했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 말씀이죠. 구제는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해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그가 물질적 어려움을 가졌을 때 어려움을 당했다고 보일 때 그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그런 귀한 교훈을 했죠.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나는 여유가 있는데 형제가 어려움을 당해서 굶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는 몰라 나는 안 봤다 그리고 양심이 찔리는 것인데 내가 벗잖았어 봤잖아 그 형제가 지금 굶주리고 있는 거를 내가 보아놓고 못 반 척하고 있어. 너는 지금 돈에 여유가 있잖아 그러면 좀 나눠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양심이 우리를 찌르는데 그럴 때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웃의 것을 내가 도적질하지 마는 것은 물론이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그것이 성도. 성도가 참 좋은 것이죠. 또 이런 성도들이 같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죠. 복된 그런 삶이 될 수 있겠죠. 셋째로 우리는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위증자는 엄격히 징벌돼야 한다. 제9계명의 계명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런데 위증을 하다니 거짓말을 가지고 증거하다니 위증자는 엄격히 징벌되어야 합니다. 그가 위증을 하는 그 목적 무엇을 위해서 위증했다면 바로 그 목적대로 그에게 응징해야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공의죠. 합당한 것이죠. 아주 나쁜 사람이니까 위증이라는 것은. 그런 악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위증자는 이웃에게 행하려 했던 그대로 자신이 받도록 명령되었습니다. 21절에 방금 읽은 대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야 이스라엘 사회의 도덕성이 유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이고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엔 거짓이 없다. 우리가 형제 사랑한다면 거짓을 품고 할 수는 없다. 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한 몸의 지체가 오른손이 왼손한테 거짓말하듯이 하면 안 되지요.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면 거짓말할 수 없다. 성도들 간에는 거짓말이 있다면, 거짓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참된 성도의 사랑이 거기서는 싹틀 수가 없다. 성도의 사랑은 진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회는 진실한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하고 거기에 참된 사랑이 싹틀 수 있다. 아주 단순한 기본적인 교훈이지만은 도피성의 교훈에서 특별히 우리는 형제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다시 기억했고, 땅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는 교훈에서 우리는 도적질하지 말고 오히려 남을 구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성경의 교훈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가 조금 묵상하였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남의 것을 내가 도적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진실만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의 한 부분을 다시 기억하였나이다. 아버지여, 주를 믿노라 하지만은 믿는 것이 이 말에 그치고 우리의 인격과 실생활이 그 도덕성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믿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훈하신 이러한 도덕적인 교훈들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어서 진실한 사람들이 되고 선한 사람들이 되고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